오늘 메시지에서 고민할 부분은 이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오늘 읽은 본문의 표현같이 끔찍한 예언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메시지는 구원받을 죄, 구원받지 못할 죄가 따로 있다는 주제가 아닙니다. 뇌물과 거짓 저울의 사회라서 이웃 나라의 침공을 받아 전쟁이 일어나고 살육이 벌어집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답을 하자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침략하여 땅을 뺏고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면, 폭력이 비등해지면 그때는 전쟁이지요. 그때는 심판이지요. 그러나 강 건너, 산 넘어, 바다 넘어 저쪽 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한다고 해서 침공하고 전쟁을 일으킵니까? 이건 좀 비약이지요. 구약 성경 선지서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오늘 그 아모스서를 공부하면서 이 점을 살피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합니다. 136년의 시차를 두고 722년과 586년 차례로 멸망합니다. 멸망하기 전 언젠가는 비교적 평온했었겠죠? 그러나 풍전등화처럼 국군이 쇠하고 이민족들이 호시탐탐 침략할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선지자, 어떤 예언을 할까요? 아예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는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할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언약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주변 이방 국가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게 뭔가요? 이런 기본적인 질문이 오늘 설교를 듣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언약이란 여호와와의 특수 관계를 미리 정해 놓은 것입니다. 흔히들 여기서 멈추는데요.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해 놓은 것도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둘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없고 가난한 자에 대한 관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가까운 표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은 완전히 엮여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지서, 언약을 파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거는 언어가 참 많습니다. 재판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원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지자가 논쟁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피고입니다. 방어해야 하죠. 아모스 선지자의 글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모스서는 모델이에요. 글의 패턴이나 주제나 내용에 있어서 표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특징이 뭐냐? 첫째로 어느 시대고 상관없습니다. 둘째로 선지자 동시대의 도덕적 불의와 부패를 지적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의 피상성을 향한 비판이 맹렬합니다. 네 번째로 비판 대상에서 계층의 아래위가 없습니다. 중산층이나 고위공무원이나 왕이나 기득권층이나 제사장을 포함한 온 민족의 죄에 대해 선지자는 비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부자들을 맹렬히 비난하는데요.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맹렬하게 따집니다. 지난주일처럼 아모스서를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산의 암소입니다.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3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죠.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가장은 집주인이죠, 남편이지요,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게 광주리의 물고기나 육고기를 끄집어낼 때 갈고리를 씁니다. 그 이미지입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쓰레기 더미에 던진다는 것이죠. 이 레토릭, 이 수사가 기막히죠? 바산, 가난 원주민의 기준으로 볼 때 요단 동쪽의 푸른 초장 지역입니다. 암소니, 황소니, 양이니 그 사람들에게는 신처럼 떠받드는 가축이죠. 바산의 암소, 그래서 빈정거리는 말도 아니요 모욕도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고매한 신분, 부유층 부녀들을 떠올립니다. 저들이 우쭐하도록 치켜 세우는 아첨의 말이에요. 결국 선지자는 조롱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부유층은 비대한 바산의 암소입니다. 언젠가 도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먹을 수 없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쓰레기장에 버려야 할 것입니다. 갈고리로 바구니에 담아 내던져 버립니다. 썩은 냄새에 진동하는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무너진 성이 있다면 그것으로 곧장 나가서 시체를, 썩은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 흰놈의 골짜기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이 부유층들의 최후가 마치 바산의 암소 같다는 메시지입니다. 바산의 암소, 가난한 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외면하는 부자들의 안일한 삶을 선지자가 통렬하게 비판하는 언어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는 지도층의 소비 패턴입니다. 아모스서 6장입니다. 1절,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키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어떤 그림입니까? 남쪽의 수도 시온에서 교만한 자, 북쪽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영어로는 notable이라고 해서 백성들의 머리 곧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른다? 영어로는 pin their hopes, 소망을 확실하게 보장하니 이스라엘 집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앞선 지도급 인사들이 포로로 먼저 끌려갑니다. 아이러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따르는 거예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사마리아에서 상아로 아로새긴 가구가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상류층의 탐욕, 탐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회 정의의 실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경노케 하는 행태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 스터디는 뇌물과 거짓 저울과 외면과 냉담한 사회입니다. 아모스서 8장으로 가서 4절부터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the poor지요,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 the needy,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르기를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선지서는 형식과 그 수사가 너무 고할 정도입니다. 수사, 레토릭이죠. 레토릭을 빼면 이스라엘이 비난받을 범죄가 뭔가 살인도 강간도 폭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미국 시민의 관점에서 보자면 범죄는 아니죠. 고대 사회라고 the needy and poor, 가난하고 힘없는 노숙자한테 돈 한 푼 안 준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겠다?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저울로 속이는 사회, 뇌물 사회를 지적하는 겁니다. 사회 정의가 없는 나라? 그런데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죄가 아니죠. 동서고금 모든 사회에서 원래 존재하는 죄악이에요. 중국, 한국, 뭐 미국, 유럽 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할,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죄? 그래서 한 국가가 무너지고 망하는 죄? 우리가 날마다 보고도 지적하지 않는 죄? 가난한 자 외면하고 채무자에 대한 냉담한 죄. 선지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윤리도덕이었습니다. 예배나 제사법이 아니었습니다. 윤리도덕에 대해서는 호되게 질타하고 그 수위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세 번째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공허한 제사, 보여주기식 예배. 5장으로 다시 가서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내가 즉 하나님이 미워한답니다. 멸시한답니다. 너희들의 예배 제사를 나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재물에 내 눈빛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노래하지 마. 네 찬양이 아주 역겨워. 네 연주가 아주 지겹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신 너희의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공허한 제사, 공허한 경건에 대한 공격이죠. 니들은 공의가 없어. 보여주기식 예배? 의미가 없잖아. 내가 못 봐주겠다. 선지서에 널리 깔려있는 주제입니다. 모든 선지서에서 공의의 실종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고 수행하는 백성들입니다. 언약 이행 의무를 복귀하고 상기해야 합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데 제사법대로 예배를 드린다? 우스갯소리일 뿐입니다. 신문사에는 대표 만평 만화가가 있습니다. 당시 선지자는 공허한 제사에 대한 풍자 만화가입니다. 니들의 제사? 의미 없어. 윤리 도덕에 관심 없고 공의와 정의에 관심이 없구나. 선지자가 만화가라면 이런 만화로 비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국가적 예배, 공동체적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말입니다. 악인의 제사만 아니라 심지어 제사 절차도 제대로 밟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자가 드린 제사마저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마치 레위기서 같은 분위기예요. 제사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현이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제사 자체의 그 가치는 하나님에게는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라는 말이에요. 제사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춤추게 하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제사란 단지 공동체 안에 제의적 통로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방편일 뿐이다. 정결하지 못한 자, 잠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까? 제사로 가까이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기능적인 제사의 측면을 다 알고 있는데 제사 이전에 네 행실이 똑바로 해! 라는 윤리도덕을 앞세우는 선지자의 발언은 일종의 반동인 셈입니다.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보편적 생각에 선지자가 가하는 일격이에요. 이젠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윤리도덕을 절대적 종교적 가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윤리도덕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자비를 요구하는 존재? 바로 공의와 정의와 자비의 신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선지자들의 시각이랍니다. 도덕적인 인간? 그렇다면 인간이 도덕적이라는 것이죠. 뭡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덕적이심으로 인간이 그것을 공유한다는 암시입니다.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니지만 사람도 도덕적으로는 신과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신과 같으려고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윤리도덕의 중점을 두면서 당연한 결과로 선지서의 특징 하나가 새로 생기게 되죠. 기원전 722년과 586년 국가 멸망에 대한 해석, 역사를 보는 시각이 독특해지는 것입니다. 윤리도덕이야말로 민족의 역사를 결정짓는다라고 선지자들은 고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인다? 나라님한테 윤리도덕적 요구가 있었다는 우리의 발견입니다. 신명기적 요구와는 다른 새로운 요구 같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게 유일신 사상 종교를 요구했다? 하지만 우상 숭배죄 하나가 국가의 역사와 운명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특히 왕의 우상 숭배죄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차례로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적 시각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열왕기하 17장을 설교할 때 언급해드렸습니다. 윤리적 죄목으로 국가가 자포하더라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우상숭배로 망한다는 말, 얼마나 되풀이되는 정황스러운 표현입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선지자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종교적으로 유일신 사상 숭배로 그게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면은 국가 흥망의 요인이 되더라, 결정되더라는 시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민족이 받는 벌은 꼭 우상 숭배만 아니라 윤리적 실패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엮여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서에서의 도덕성의 강조는 유별나요. 살인과 폭력 때문에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과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더라는 말을 이미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그 똑같이 선지서에서처럼 도덕적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국가와 차세대의 미래를 어둡게 하리라는 말을 듣는다고 그리 놀랄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흔히 보이는 일상의 잘못, 뇌물 주고받기, 시장에서 저울 속임수, 선지자는 이게 나라의 멸망 원인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케이스 스터디, 인신매매, 성적인 문란, 고리대금업, 재단에서 술 취하는 문제입니다. 아모스서 앞으로 돌아가서 2장입니다. 6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거 아까 8장에도 나오는 표현이었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건 유다의 며느리 케이스를 떠올리게 하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 구절이 국가 멸망을 보는 즉 역사에 대한 신명기적 해석과 선지자적 해석 사이 다르다는 첫 구절이에요. 선지서에서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작든 크든 경미하더라도 모든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언약이란 하나님 이스라엘 사이의 특수관계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법을 위반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위반하는 건데요? 종이 상전에게 머리 숙이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Servant 이스라엘이 마스터 하나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에게도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언약의 파기라는 주장입니다. 선지자들은 대체로 보수적이라고 하죠.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사상, 이전엔 상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내기 때문에 진보적이라고도 합니다. 급진적 소리를 내어야 하니까 메시지에 드라마틱한 그림 언어를 구사합니다. 또 동시대 사람들을 힐난하고 꾸짖다가 보니까 종종 돌아오는 것은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를 따르는 후학들은 스승의 메시지를 숭고한 유산으로 기록 보존해왔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어야 해요. 스승님의 메시지가 언젠가 또 사용될 것이야. 언제일까요? 네. 또다시 국가 위기가 올 때이죠. 더 이상 나라가 존재하지 않게 될 때입니다. 더 이상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없게 될 때입니다. 그때 기록을 꺼내 읽고 회복의 소망을 가져야 하죠. 선지자의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신명기적 역사관에서는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윤리적, 도덕적 문제로 끌어올렸던 선지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울추를 속이는 죄, 상하 침대 위에서 뒹구는 죄,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돌보지 아니한 그 죄악, 심판받아 마땅할 그러한 죄악이 아닌 것 같은데도 우리의 선지자들은 질책하고 나무라고 꾸짖고 우리의 앞날은 미래는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진솔하게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